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새벽까지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저희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관련된 많은 다수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응답을 대해 주옵시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며 또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또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복음에 선명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사역과 쿠바 사역과 남아공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동일하게 각 대륙 속에서 복음의 증거되게 응답을 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시간표를 이뤄나갈 수 있고 앞당길 수 있는 귀한 사역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은혜받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말씀을 한번 지난번 주정 예배 때 봤었는데요. 또 세밀하게 좀 보려고 다시 좀 보기 원합니다. 성경 모든 책들은 어떤 내용의 일관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처럼 이렇게 문집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주제를 한 책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선지서의 특징이라면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각 그 장마다 이야기들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힘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로마 서신서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편지를 쓰는 게 뭐 1년 걸렸다. 그럴 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서 같은 경우는 뭐 구약의 어떤 책들은 어떤 뭐 한 40년 동안 뭐 집필을 해서 뭐 그거를 모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편차가 크지만 서신서 같은 경우는 편지를 보내려고 마음먹고 상대방에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글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쓴 그 어떤 기록하는 그 기간이 길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뭐 한 달 정도 이해 가죠. 그리고 뭐 한 보름, 두 달 뭐 이해는 가지만 구약처럼 이렇게 각 장에 그 어떤 거리가 모여진 않다. 라고 보면은 각 장에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체 계속 로마서를 말씀을 드렸지만 각 장의 주제가 무언지를 쭉 짚어나가다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를 왜 썼는지를 서신서를 왜 썼는지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1장이 뭐 이방인의 죄, 2장이 유대인의 죄, 3장이 모든 사람의 죄, 4장이 믿음, 그다음에 5장이 뭐 예수님의 죽음, 6장이 예수님의 부활, 7장이 인간의 문제, 8장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9장은 유대인들의 뭐 선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했고 쭉 넘어서 11장까지 오면은 11장에 이제 9장이 유대인의 선택, 10장이 모든 사람의 선택. 그러니까 구원받을 모든 사람. 그 구원을 받지 않아서 구원이 옮겨진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리고 11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정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볼 건데요.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말입니다. 뭐 렘넌트, 뭐 남은 자, 뭐 그루터기라는 말씀을 이미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에 대해서 구약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러니까는 선지서를 17권을 쭉 공부하다 보게 되면 연구하다 보게 되면 남은 자에 대해서 필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약 선지서를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남은 자라는 사상을 사도 바울이 역시 11장에서 꺼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경고하실 거야. 너희가 계속 불신한 가운데 치달을 거야. 하지만 너희 속에 남은 자가 있어. 이거거든요. 그건 지금 바울도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어. 그거예요. 결론은. 근데 그들 속에 남은 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그 남은 자는 뭐 신실하고 행위적으로 그리고 막 그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이 어떤 표현인가 그걸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읽기 전에 우리 10장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21절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사야서를 65장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팔을 쫙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배경을 가지고 11장 1절 그러므로 그렇죠? 이렇게 기다렸지만 너희가 오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바울은 원래 부름받은 목적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방인 위주의 말, 이방인 위주의 모든 걸 다 폈어요. 선교 전략도 거의 이방인들 위주였어요. 하지만 주로 만난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뭐 루디아랄지, 브리스가 부부랄지, 야손이랄지 중요한 인물들 나와 있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위해서 뛰는 것 같았어요. 그 이방인들 많이 복음을 전달했을 것인데 막 사도행전 나타나 있는 인물 누가가 봤을 때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꼽을 때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신기한 이거 좀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고 이방인에서 뛰었지만 정작 각 지역에 있는 중요한 뭐 제자, 뭐 합당한 자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보면은 물론 뭐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는 꼭 이방인들만 택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가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장 크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버렸냐? 버렸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요. 다 버렸다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기했다라면 구원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셨다라면 후회하고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했다라면 그냥 다 그냥 끝 이러고서 엎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냐?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이 얘기는 뭘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들 다 버렸냐?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사실은 배척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구약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쭉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우리 버렸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9장 10장 내용이 유대인들 선택했었는데 이 선택이 그들이 거부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전달하고 그건 답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왜? 나를 봐라. 그렇죠? 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요. 구약을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새벽에 성경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런 약속을 진작에 주셨어요. 나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이 원래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전쟁에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아. 이 생각들이 우리는 결코 다른 나라가 싸워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생각이 왜 가능하냐면 이런 말씀 때문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결코 택한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상과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이를 언약에 근거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시편 94편 14절. 시편 94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들이 큰 안정감을 주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방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날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나를 봐라. 포기하셨다고 하면 나를 선택했겠냐. 여러분들을 선택했겠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말씀 보니까 나도란 말씀 좀 기억을 하게 부탁드리고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2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쭉 가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기억나시나요? 8장 30절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방인들보다 먼저 미리 알았던 너희들, 그렇죠? 그리고 너 그 구원하고 선택했다는 그 의미에서의 미리 하심인 것이죠. 이방인보다 너희를 선택했었고 미리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좀 기억을 해 드릴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너희가 그 미리 뭐냐? 미리 율법을 받았고 미리 언약을 받았고 미리 모세오경을 알았고 미리 아브라함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미리 알았던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들을 그냥 뭐 막무가내 변심을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구원을 되물으면서 회개하고 또 더 깊은 곳에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를 포기할 것 마냥 내가 구원에 달랑달랑 그냥 실이 열 가닥이 있었는데 한 가닥이 겨우 걸려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것에 믿음의 경계를 주고 믿음을 더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만 생각을 달리하면 방종이고 약간만 생각을 달리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이삭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 어떤 행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구원임을 인식을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지금 바울님께서 뭘 말하고 있냐면 물론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신실하세요. 그분을 막 그냥 계획 변경하고 수시로 계획 변경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을 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그냥 뭐 하나님의 구원이 안정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달랑달랑하고 그냥 사람의 말들이 변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라면 이게 말 되겠냐. 하나님께서 모두를 백성들을 파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왜 언약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고 유지하시려고 애를 쓰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의이거든요. 그 의는 관계적인 거예요. 암도 우리가 안다는 얘기도 관계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냥 지식, 정보, 인포메이션을 그냥 습득한 게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애쓰는 모든 과정들을 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관하시고 보장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개개인의 구원이 전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희들 선택한 민족이야. 감사합니다.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지만 너희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좀 더 나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2절 3절 말씀에 엘리야 얘기를 잠깐 말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요. 엘리야가 느끼는 거예요. 다 많은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은 거예요. 너무 이 자체가 불안하고 이 자체가 너무 위기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많은 의로운 선지자가 다 죽게 하고 성전이 불타게 하고 또 이세벨 저 우상 저 여인 저 여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신실한 남겨둔 자가 있는데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진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의에서 남아있는 아주 믿음이 출중한 아주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을 때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잘 구절들을 잘 보세요. 4절 말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세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사람들을 보존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의의가 있지 않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세워진 사람들이지 그들의 의와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뭐 윤이나고 선명하고 각이 확 서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헤매지 않고 믿음을 드릴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세웠다.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이어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보세요.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에요. 은혜로. 그들의 믿음이 출중하고 한 번도 방황도 안 하고 헤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사들, 병사들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덧입은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걸 볼 때 굉장히 생각할 바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남기신 거예요. 그렇죠? 막 그들이 막 너무너무 용맹스럽고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고 늘 할 때마다 아멘을 외치고 눈에 막 그냥 뻘겋게 날이 서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길을 쭉 가는 사람을 남긴 게 아니라 이 표현에 의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겨진 거예요. 엘리야 때도 그렇지 않았냐. 그 7,000명도 너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이 남겼다. 남겨진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일정한 선발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남기신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신 것이죠.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2절, 3절, 4절, 5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쵸? 남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다. 은혜. 그리고 어떻게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다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소수가 얼마큼 소수인지 모르겠지만 남겨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현자가 전도할 때 우리는 뭘 찾는 것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이마에 남은 자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상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입을 통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달했을 때 불쾌하게 표정을 지면 돌아설 수도 있지만 그들이 미리 정하신 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두들겨 보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그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 부를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 어느 한 그 개인이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 주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아 그때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남은 자가 있구나라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적용이고 올바른 의미 해석이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절 말씀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계속 은혜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지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특출난 예를 들면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당세복을 향해서 너희가 막 당세복 적이기 때문에 구원받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복음이 깊어지는 것이 당세복을 향할 때 향하게 되는 것이 당세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커지고 복음에 계속 깊이 들어오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게 깊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은혜가 되어질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당세복의 구원보다 클 수 없어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 목표가 복음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깊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커질 때 당연히 나가게 되는 것이 이 방향인 것이지 이 자체가 주객전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더 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더 큰 것이죠. 당대 세계복음화를 섬기는 길들이 다양할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한두 행위, 한두 행동, 그것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야 되지만 경계될 부분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야, 우리 민족은,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 이걸 하고 있고, 저걸 하고 있으니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보세요.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다수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할진데 이방인들은요. 말 하나만 하죠. 그렇죠? 1절 말씀 보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남은 자는 다수는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졌느니라. 우둔하여 졌다. 이 구원을 그러니까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일을 했는데 일을 안 한 그러니까 일을 늦게 온 사람한테 싹스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막 항의하잖아요. 아니, 일 시킨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못 빚냐? 이런 말들이 계속 어떤 말이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독특한 구절이 있는데 우둔하여졌느냐? 우둔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 옛날에 손을 보면은 항상 손바닥에 이렇게 굳은 살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 굳은 살이 많았었는데 사라졌네요. 굳은 살이. 이게 굳은 살은 이렇게 아버님의 항상 이 뒤꿈치 쪽에 복숭아뼈 쪽에 항상 이게 굳은 살이 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면도기 이렇게 있잖아요. 얇은 거. 그리고 항상 그 그 굳은살을 잘라내는 게 정기적인 일이었어요. 그 옆에 엎드려갖고 이렇게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자른 그 굳은살 보고서 아빠 안 아파요? 막 그랬었는데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굳은살이 뭐냐? 우둔살, 우둔한, 우둔하다는 얘기 어떤, 헬라어 언어가 어떤 의미냐면 굳은살이라는 얘기예요. 굳은 마음.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알게 하고 보게 해도 못 알아먹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둔하다는 말의 언어의 뜻입니다. 우둔하여 졌느니라. 다수가 남았는데 택하심 받았고 다수가 남았어. 근데 그들이 우둔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말씀을 듣지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들리지가 않고 계속 나름대로 열심히 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삶,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게 되어지면요. 어느 날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앉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안 읽히는데 말씀이 들려? 정말 은혜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나한테 내 눈을 통해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표현들을, 읽으라는 얘기가 성경 많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꾸준히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일상이 없으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그 양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예요. 혹, 은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안 들려요.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주중에 일상에 이걸 훈련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에 말씀이 내게 읽혀지지 않고 이번 음성에 다가오셨는데 주일날 수협에 나와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좀 부정적입니다. 우둔하여진 마음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좀 예민해지고 사람이 참 편안하고 사람이 참 둥글둥글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날에쓸 필요가 있죠. 이 날 산다는 얘기는요, 이상하게 그냥 치단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은혜입니다. 그쵸? 10절, 8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세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29장 말씀인데요. 또 우리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 혼미한 심령이 되었다. 왜? 우둔하여져서. 왜 보지 못할 눈인데 보지 못하는 거야. 본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할 눈이 되었고 듣지 못할 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귀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요. 사실은 하나님이 궁극적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항의할 수 있냐? 토기장인가 그릇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냐? 항의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구원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해요.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왜 신사임당은요? 이순신 장군은요?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모든 국민들이 여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해석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져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순신이 구원받아야 돼요? 역할로 보면 이순신이 받아야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그러면 신사임당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신사임당이 신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신사임당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현사마 구원받아야 돼요? 혼사만 받아야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제. 아니,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 구원받지 못 받았어요. 아, 그건 지옥 같잖아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민감해요. 왜? 뭐, 쉬운 얘기로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여쪽이 반증일 거 사실. 그러니까, 은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많아요.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많고 공정함에 대해서 따져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데 관심에 더 가냐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믿게 했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불아리는 눈과 무섭지도 않은데 불아리는 눈과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직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 많고 구원하시면 너무 이게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 같은 게 뭐 술, 뭐 담배 하는데 무슨 내 구원 받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뭘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남은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로 택한 모든 사람들이지 그들의 어떤 굳건한 그 믿음과 어떤 의지와 행위 때문에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이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은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의 싸움들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 이 밥상을 말할 때는요. 우리가 뭔 밥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드렸던 재물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상 제사를 드리고 드렸던 그 재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됐고 덫이 되었고 거치는 것이 되었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성전에 있는 그 제사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너희 드리는 그 드리는 그 제사 너희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물,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침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의미 있는 얘기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제물의 모든 제사의 끝이고 율법의 완성인데 그를 왜 못 믿냐?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제사와 어떤 제사의 그 제도와 드리는 그 제물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오히려 거치는 일이 되는 거죠. 주었던 모델하우스 때문에 오히려 본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전부 다인 줄 알고 모델하우스는 하나의 샘플이잖아요. 이 모든 구약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에 거주하고 안주하고 거기 있는 그것 때문에 진짜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제사 제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구약에 내렸던 그 모든 그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신실함과 지킴과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히려 멀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9절 말씀이고 1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계속 그들은 더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본 자를 더 보게 하시고 못 본 자를 더 못 보게 하시는 것이죠. 11장에서는 첫 번째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남은 자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선택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 은혜다. 은혜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구원들이 하나님께 있다. 왈가 왈부 말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계속 또 다음 장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내일 모레쯤 볼 건데요. 그 접붙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다. 전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너무 힘을 얻고 특별히 캐나다와 우리 쿠바와 또 남아공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피니셔 아이들 선생님들 기도 부탁드리고 꿈물에 말아놨다가 한 5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두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주의 긍휼감 가운데 또 돌봄 가운데 붙잡혀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되어지고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그 가운데서 또한 남겨진 자, 남은 자가 발견되고 연결되지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주권의 핵심임을 파악하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 있습니까? 질병을 당한 자 있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중보기도하게 응답을 내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의의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5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해지게 응답을 내어 주옵시고 홀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교육자들에게 힘을 더하시사 지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늘 힘을 얻으며 주 앞에 든든히 또 인도받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동일한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의 인도 충만하심이 주여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을 드리기 원하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